미국에서 제가 여러 해 동안 미국의 가정교회들을 연구하러 다녔습니다. 미국에 많습니다. 몇천 개도 넘습니다. 가정교회. 교회당에서 안 모이고 가정교회에서 형식 없이 절차 없이 아주 자유롭게 모이는 가정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틀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래도 제가 가본 가정교회들 그리고 제가 연구한 바로는 거기나 교회당 아니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돼지우리에 가가지고 돼지를 다 내쫓은 다음에 돼지우리를 청소를 하고 리마델링을 하고 깨끗하게 해보세요. 예? 돼지우리 더러운데 냄새도 없애고 탁 향수도 뿌리고 그 다음에 그 돼지를 또 넣어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일주일만 지나면 어떻게 돼요? 아유 어떻게 돼요? 예? 뭐 그대로잖아요. 그죠? 도로 아미타불. 틀은 바꿨는데 돼지는 그대로. 그렇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아무리 바꿔도 소용없어요. 그 교회에 살고 있는 주인공들이 생명으로 뒤집어지기 전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돼지 우리에 우리 사람이 들어가면 비록 지금은 냄새나고 해도 점점 우린 뭘 할 수 있습니까? 돼지 우리를 싹 바꿀 수가 있어요. 아무리 더러운 돼지 우리라도 청소하고 뿌리고 뭐하고 사람이니까 돼지가 아니고 마찬가지죠. 교회도 틀 바꾼다고 되는 게 아니고 누가 바꾸느냐 그게 중요하다 이거지. 그래서 제가 생명 이야기를 계속 한 거예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면 되는 거예요. 아닌 사람은 별짓을 다 하고 세미나하고 이렇게 바꾸고 저렇게 바꾸고 방법을 쓰고 뭐 십자가를 뗐다 붙였다 뭐 이거 해도 안 돼요. 생명이 없으면 안 돼요. 예, 아시겠습니까? 간단한 이치. 생명의 이치. 자,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 제가 이 얘기를 계속했는데 귀가 닳도록. 십자가에서 이제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부활했어. 예수님과 하늘에서 사는 사람. 천국에 사는 사람. 엄청난 얘기예요. 그렇죠? 예, 성경 한 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빌립보서 다음에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그 말은 뭐예요? 죽었었다는 거죠. 그죠? 아, 다시 살려면 죽어야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죽은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자, 저도 여러분이 죽은 걸 전제로 얘기합니다. 이미 이 죄의 문제가 다 해결돼서 예수님과 함께 정말 죽은 사람. 그런 사람만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겁니다. 자, 그렇게 시작합니다. 바울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함께 계신 차원. 그게 천국이라고 그랬죠. 저기가 아니라. 그렇죠? 그 여기 계세요. 우리의 육체로 그걸 볼 수 없을 뿐이지 여기 계세요. 자, 차원의 문제입니다. 자, 위의 것을 찾으라. 그러니까 위의 것이라는 것은 저기가 아니겠죠. 그렇죠? 방향을 말하는 게 아니겠죠. 그죠? 위의 것. 하나님이 저기 계시다. 예? 하나님 저기 계세요? 하나님 그런 줄 알아요. 하나님 막 소리 빽빽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쫙 이게 안 들릴까봐.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그러면 말이죠. 지구가 둥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기에서 하나님 그러면 이 지구 바깥에 대한민국이랑 정확히 반대가 아르헨티나 쪽인데 아르헨티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안 그래요? 아르헨티나는 요쪽에 달려 있으니까 여기서 하나님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이쪽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 그러면 땅을 향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이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이런 육체적인 장소적인 하나님은 절대 그런 분이 아니시다. 아시겠습니까? 네. 차원의 문제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은 하나님 이러라는 말이 아니라는 것지만 아 어떤 가치로 살아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가치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 말이거든요. 자 위의 것을 찾으라 땅의 가치로 살지 말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라 그 차원을 찾으라 이거죠. 위의 것에 고정하고 그런 뜻입니다.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위의 것에다 고정시켜라 하나님의 차원에다 고정을 시켜라. 이는 너희가 뭐라 그랬어요? 죽었고 정말 죽은 사람 정말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어디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감춰있다. 됐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부활한 사람은 어디에 있다고요? 천국에. 하나님 안에. 지금 오늘 여기서 하나님 안에 천국이다. 나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과 함께 있는 거기가 천국이다. 그뿐만 아니라 어제 저녁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몸의 지체가 됐어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예요.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리스도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없으면 예수님이 성립이 안 된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일부분을 이루는 존재들. 우리가. 왜? 하나님이 태초에 창세 전에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셔서 그 하나가 더 커지고 하나가 커지고 해야 되니까 그 하나를 커지고 할 때 이루는 부분이 누구겠어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 안에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이루는 존재예요? 그리스도를 이루는 존재란 말이에요. 와, 감이 옵니까? 너무 엄청난 얘기죠. 너무 영광스럽죠. 너무 꿈만 같죠. 근데 이게 사실이 되니까요. 이게 사실이라니까요. 이 사실을 사실대로 아는 것. 어마어마한 사랑이죠. 어마어마한 사랑이에요. 어떻게 이런 데다가 초청을 하냐고. 우리를. 죄로 완전히 덕지덕지. 이 자아로 완전히 덕지덕지. 이런 우리를. 이런 데다가 이 영광스러운 작업에다가 초청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고 있어요. 그게 교회 생활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교회 생활이다.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세우신 계획,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 그게 이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자 그러면 말이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들이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적어도 육체를 갖고 있을 동안 두 발을 땅에 디디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것이죠.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지만 어떻게 살아야 돼? 물론 교회를 이루고 사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사는 것이죠. 너무 잘 알죠. 그게 바로 생명의 본능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어저께 전에. 자, 그래서 이제 교회 생활이 무르익어가고 그 가운데서 차차 생명으로 사는 삶이 몸에 배게 되면 점점 더 성숙을 향하여 가면서 우리가 더 깨우치고 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말이죠, 밥도 먹어야 되고, 그렇죠? 육체를 갖고 사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돈도 있어야 되고, 직장도 있어야 되고, 가정도 꾸려야 되고, 자식도 낳고 자식도 키워야 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거 다 해야 되잖아요. 한도권도 없어요. 해야 돼요. 굉장히 복잡해요. 이게 간단하지 않단 말입니다. 네? 혼자 살아도 복잡한데 결혼까지 해갖고 더 복잡하게 돼요. 네. 아주 복잡해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기저기서 부딪히고 밟히고, 아주 피곤해요 인생이. 그렇죠? 자, 머리가 막 굉장히 복잡해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우리에게.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따라오는 질문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그렇죠? 하루에도 몇 번, 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걸 좀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야 내가 방황하지 않을 텐데. 탁탁 떨어지게 하나님이 탁탁 가르쳐주시면 참 쉽게 살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시죠? 오늘 저녁 식사거리 뭐를 먹을까? 이거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면 빗자루를 먹어라 이러면 굉장히 쉬울 텐데, 라면을 삶아라 시간이 없으니 굉장히 쉬울 텐데, 그렇죠? 이 하나님의 뜻이 뭘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인생에 수많은 일에, 수백, 수천, 수만 가지 일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단 말입니다. 그래서 알고 결정하고 싶고, 그러나 판단해서 정확히 하나님 뜻을 판단해서 다 알고 싶단 말이죠. 그렇죠? 맞죠? 맞죠? 아니? 아예 상관없다. 그래? 굉장히 알고 싶어요, 지금. 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을까? 하나님 뜻을 어떻게 하면 이걸 정확히 알 수 있을까? 근데 이게 그리 간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간단한 게 직장 잡는 데 있어. 간단하지 않아요. 그렇게 호락호락 직장이 잡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호락호락 안 잡히다가도 또 어떨 때는 직장 두 개에서 오라를 때도 있어요. 그럼 어느 쪽으로 가야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말이죠. 예? 그렇죠? 종로로 갈까요? 명동으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이거 참 답답한 노릇이죠. 배우자 결정하는데 날 좋다고 달겨드는 여자가 세 명이다. 이거 어떡할 거예요? 이거 연필 굴릴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 대학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사 가야 되는 일, 교회를 결정하는 일, 굉장히 이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코앞에 닥쳐온 위기, 어떤 거는 결정할 시간이 하루밖에 남지 않는 일, 한 시간밖에 남지 않은, 어떡할 거예요? 피를 말리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 찾아가요? 점쟁이를 찾아가요. 지금 정치인들 점쟁이 엄청 찾아다니고 있어요. 자기 대통령이 누가 되겠습니까? 그거에 따라 자기 운명이 결정되니까. 그렇죠? 누가 되겠습니까? 좀 부지런히 찾아다녀요. 무당을 찾아가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무속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무속인들이 30만 명이에요. 정확히 30만 명. 국민 160명당 한 명. 지금 이 자리에 아마 100명 넘고 100한 2, 30명, 40명, 50명 되는 것 같은데 이 숫자에 점쟁이 하나. 이게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만큼 한국 사람들이 그 미래를 알고 싶고 팔자가 사납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자를 좀 알고 싶다. 전에 어떤 사람을 보니까 3년 동안 점을 1000번도 더 넘게 점 벌어들 하루에 한 번씩 다녔어요. 통계를 내보니까 3년 동안 1000번 점집에 다녔어요. 불안하니까 결정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감이 잡히지 않으니까. 제가 얘기했죠.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점쟁이한테 돈을 정말 다발로 갖다 바친 사람이에요. 정말 많이 다녔어요. 뭐 수백 아마 수천 번 다녔는지 몰라요. 세보진 않았죠. 엄청 돈 갖다 바쳐 10남매를 낳기 때문에 자식이 열이니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남편은 맨날 술만 먹고 다니고 자식은 열이고 미치는 거죠.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서 예 어떻겠습니까? 쟤 어떻겠습니까? 쟤 어떻겠습니까? 그럼 이름을 바꾸면 잘 됩니다. 이름도 바꿨다. 그래서 저도 하루는 갑자기 어머니가 이제 네 이름 오늘부터 이동하다. 아 이게 그 점쟁이는 주로 이게 방향 감각으로 하나 남한데 동하라 동쪽으로 가. 불안하니까. 열이는 안 오고 특히 입시 때 되면 너무너무 불안해요. 저야만 옛날에는 중학교 입시 고등학교 입시 대학 입시 이랬으니까 네? 자식 한 명당 입시가 세 개씩이니까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떨어졌다 재수하면 또 쳐야 되니까 뭐 입시가 보통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10남매가 되니까요 1년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입시가 있어. 어떤 때는 입시가 다섯 개인 적도 있고, 자식이. 피를 말리는 거예요. 누군 떨어지고, 누군 붙고, 그래서 붙어도 좋아도 못해요. 저쪽은 떨어지니까. 여기가 붙으면 저긴 떨어지고, 저기 붙으면 여기 떨어지고. 이거 축하 파티도 못해. 조기를 감안해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점쟁이 찾아가는 붙겠습니까? 떨어져. 결혼할 때 찾아가. 한 번은 어머니가 가자고 그래서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인데 6학년 시작할 때 이제 1년 동안 1년 남았잖아요. 중학교 입시가. 그때는 중학교 입시 쳐서 들어갔대요. 6학년 시작할 때 일찌감치 점쟁이한테 가서 봐야 된대. 그래서 따라갔어. 너도 같이 가야 된다. 점쟁이가 오라랬대요. 그래서 갔어. 그래서 저기 서울에 어디를 이제 갔는데. 근데 어머니가 이제 점을 보고 저도 또 뭐 관상도 보고 이 사람이 그러더라. 그러더니 어머니 점 보는 동안에 저한테 뭐 이만한 시험지 하나를 주더니 저쪽에 가서 풀어봐. 그러더라. 갔더니 산수시험 문제, 수학시험 문제. 그래서 또 열심히 또 풀었죠. 풀고 나서 딱 갖다 줬더니 이 정도 실력이면 웬만한 중학교 가겠네. 그래. 무슨 점쟁이가 점은 안 보고. 야, 별 점쟁이가 다 있어. 아, 그리고 이제 와서 중학입시를 준비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입시 전에 한 2주 전인가 또 가야 된대요. 또 따라갔죠. 이제 마지막 이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따라갔더니 점쟁이가 입시장에 들어갈 때 옷 색깔은 뭐고 색깔을 그걸 입어야 되면 남색을 입어야 되고 뭐 또 윗도리는 뭐 노란색을 입고 바지는 무슨 색 연필은 무슨 색 몇 가지를 갖고 들어 지우개는 무슨 색 이게 무슨 미술 전공을 했나 점쟁이가 색깔로 뭘 하더라고요. 자, 작은 저희 어머니는 이런 식으로요 10남매 하나하나의 미래가 불안하니까 그저 점쟁이한테 돈 갖다 싸다 바쳤어. 우리 어머니만 그랬겠습니까? 무속인이 30만 명이라는 얘기는, 장사가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돈 갖다 바친다는 얘기는 말이죠. 놀라운 것은 한국 크리스찬의 30%가 점쟁이를 찾아간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크리스찬의 30%가, 서너 명 중에 한 명이 점집을 찾아간다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말은 기도원 갔다가 쭈여 가르쳐주시옵소서 하는데 응답이 없으니까 오는 길에 점집에 한번 들렸다 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얘기. 어느 하나라도 걸려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걸리든 점쟁이가 걸리든. 성경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 사울왕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어요. 하나님 뜻이 뭐. 응답을 안 해주시니까 누구 찾아가요? 신접한 여인 찾아가가지고 점쟁이 찾아가서 물어보잖아요. 이게 인간의 심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렇게 헷갈리게 사는 거예요. 제가 한 10년 전에 서울에 왔을 때 누굴 만나려고 커피숍에, 어디 커피숍에서 딱 누가 아직 안 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제 뒤에서, 제 뒤쪽 테이블에서 뭐 두 사람이 막 대화를 하는데 서로 집사님 집사님 그러면서 서로 막 대화를, 아 이거 교인이구나 집사구나. 근데 그리고 전 듣고 있는데 한 사람이 그래요. 저 내일 모레 이사 갑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또 한 사람이, 아니 다음 주에 가신다더니 왜 벌써 가시려고. 그러니까 아 점쟁이가 그러는데 모레가 길 일이랍니다. 다음 주는 애기 껴서 안 된답니다. 집사님 집사님 하더니 예? 점쟁이가 내일 모레 이사가라 그랬대요. 이게 싫어해요. 제가 들은 거니까. 예. 이래요.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불안하다는 것, 한 단면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까? 이것 좀 알았으면 좋겠네. 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니까 분명히 뜻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온 우주에도 뜻이 있고, 이 지구에도 뜻이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에도 뜻이 있고, 미국에도 뜻이 있고, 러시아에도 뜻이 있고, 더 좁혀졌어. 서울에도 뜻이 있고, 부산에도, 울산에도 뜻이 있고, 더 좁혀졌어. 부산에 살고 있는 우리 집에도 뜻이 있고, 더 좁혀졌어. 그 집에 살고 있는 나에게도 뜻이 있을지 않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우리는 생각이 듭니다. 이 우주에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 저 별똥별이 딱 있다가 팍 떨어지는 거. 저것도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하나님 뜻이 아니라면 저게 왜 떨어질까. 우주에도 있을 것이다. 화성에, 토성에, 목성에, 미국에서 우주선을, 무인 우주선을 보내는 저것도 뭔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되는 게 아닐까. 우주에 분명히 뭐가 있지 않을까. 그 우주에서 더 좁혀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상의 세계에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을까. 로마가 유럽을 다 지배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그러죠. 뭐 클레오파트라의 코가 뭐 조금만 1cm만 높았어도 세계 역사가 달라졌어.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의 코를 1cm를 낮게 한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 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 히틀러가 600만 명을 죽인 게 하나님의 뜻이 뭐가 있지 않을까. 저 김정일이가 아직도 저러고 있는 게 저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죠.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생각을 해요.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도 지구상에 뭔가 하나님, 그 신대륙 발견 때문에 지금 역사가 바뀐 거 아닙니까? 그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역사가, 콜럼버스 그 사람에 의해서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인디언들을 다 죽여버리고 백인의 나라를 쌓았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게 동양인의 나라가 됐다면 어떨 뻔했어요? 또 또 세계 역사가 바뀌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럴 뻔했어요. 그 중국의 그 정화라는 사람 이야기 여러분 아세요? 정화? 예. 명나라 때. 명나라 때 황제 밑에 있던 환관이었어요. 내시였어요. 예. 근데 굉장한 권력을 갖게 되고 황제의 총애를 받아서 명나라의 가장 실권자가 됐어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의 꿈은 뭐냐면은 육지에서 이러는 게 아니라 배를 타고 쫙 세계를 돌면서 탁 폼을 잡고 좀 지배해보고 싶고 위상을 나타내. 이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황제가 그걸 허락을 해줘가지고 아주 오랫동안 준비를 해가지고 무려 337척의 배를 건조해가지고 그 선단을 이끌고 항해에 나선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이성계,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하고 나서 그 아들 이방원이 태종 때 얘기예요. 태종 때. 1405년에 337, 요즘도 선단이 337개를 만드는 건 거의 힘듭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선단 하나가 337척. 선원이 2만 8천 명. 그걸 끌고 갔어요. 일곱 번에 걸쳐서 중국에서 떠나서 저 말레이시아 말라카 해협을 거쳐서 인도양으로 가서 인도 거쳐서 아라비아로 해서 아프리카까지. 그 옛날에 지금부터 600, 콜럼버스보다 85년 앞서서 그 정화가 탄 그 대장선의 길이가 127m예요. 정확히 127m. 폭이 52m. 이건 요즘 갖다 놔도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지금도 600년 전인데. 도체 길이가 140m. 그게 9개가 있어요. 그 대장선에 도체 돛대가 9개. 거기에 140m니까 생각을 해봤어. 그 나무를 그걸 탁 이어서 140m. 여러분 축구장의 길이 얼마이고? 100m? 110m? 뭐 그 정도죠. 그러니까 그거보다 길어. 거기에 돛을 달았으니 그 돛의 사이즈가 축구장보다 더 커요. 돛 하나가. 축구장보다 더 큰 돛이 9개가 펄럭펄럭펄럭펄럭 이런 배를 타고 그 옆에 또 조금 작긴 하지만 336척의 배를 쫙 이끌고 거기다 말을 싣고 식수를 싣고 2만 8천 명이 먹을 음식과 식수를 싣고 쫙 콜럼버스가 타고 간 배의 사이즈의 6배예요. 그 대장선. 그리고 인도양을 누비고 아프리카까지 갔는데 애석하게도 항해하다가 죽었어. 만약에 그 사람이 안 죽고 살았으면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인도양 아프리카를 돌아서 신대륙에 아메리카에 와가지고 역사가 중국인이 세계를 호령하는 식민지 아프리카 뭐 사방에 완전히 중국판이니까 그 나라 그때 우리 조선은 중국의 속국이었으니까 아마 우리 조상들도 대거 이민해가지고 뭐 사방의 세계에 살게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있어요. 뭐 저기 어디 미국에 태어난 뭐 남미에도 태어나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애석하게 끝났는데 후손이라도 할 수 있죠. 그 어마어마한 선단을 이끌고 어딘 못 가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화가 죽고 난 다음에 그 황제 총애를 하던 황제가 죽고 그 밑에 손자가 황제가 돼가지고 그 배를 싹 불질러 버렸어. 전부 지금까지 미스테리예요. 그게 왜 불질렀는지 아무도 몰라요. 학자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요. 그 이유를. 이게 인류 역사라는 게 말이죠. 클레오파트라가 코가 조금만 높았어도 바뀐다. 정화가 일찍 죽지만 않았어도 역사는 바뀌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백인이 미국을 다스리는 거였을까? 우린 또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모르죠. 자, 하나님의 뜻. 참 복잡해요. 이 하나님의 뜻 얘기하려고 치면은 엄청 복잡해요.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을까? 자, 그럼 세계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도 분명히 맨날 한국 크리스찬들은 한국에 무슨 하나님의 뜻이 있냐 이거 찾기에 굉장히 골몰해요. 우리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 보면 한국을 살려주시옵소서. 한국 전에 여의도 광장에 모여서 몇십 년 전에 구국집회 해가지고 하는데 하나님이 한국을 너무 사랑하셔서 여의도 광장에 무지개가 대낮에 비도 안 오는데 쫙 펼쳐져 한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세의 제사장 나라다 그러고 또 떠든 적이 있어요. 한국의 하나님의 뜻이 다음 대통령이 이명박 씨가 될까요? 박근혜 씨가 될까요? 누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걸 또 굉장히 골머리 연구합니다. 누가 돼야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이, 그건 말이라고요. 당연히 교회 장로님이 대통령이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장로니까. 하나님을 아는 사람. 근데 박근혜 씨도 만만치 않습니다. 요전에 한 달 전에 경주에서 여기서 열린 전국 장로회 하기 수련회 교회 장로들이 모여서 여름 수련회 하는 자리에 박근혜 씨가 초청받아서 연설을 했어요. 거기서 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일생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사람을 어루만졌듯 우리 지도자도 그래야 한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야말로 참된 지도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가슴에 새겨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 지혜를 나눠주셨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축복하시는 대한민국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일국의 지도자는 자기보다 국민이 앞에 있어야 합니다.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었지만 자기의 신분에 만족하고 살았다면 이스라엘 민족이 결코 홍해를 건널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나도 대통령 아버지를 둔 사람으로 살았지만 내가 살아온 길을 돌아보면 오히려 시련과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멘? 이런 연설을 하고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의 놀라워를 직접 피아노로 연주를 하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았다. 만만치 않아요. 장로님하고 이 양반 만만치 않아요. 이거 하나님이 헷갈릴 것 같아. 이게 누구를 찍을까? 하나님의 뜻?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하나님의 뜻?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뜻? 몇 년 전에 말이죠. 어떤 대한민국의 굉장한 애국자 한 사람이 나라를 위해서 팍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 이거 너무 반가워서 이 사람이 하나님한테 하나님 소원 하나만 들어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해보거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리 대한민국을 월드컵에서 우승을 시켜주시옵소서. 팍 기도를 했다. 그때 하나님이 가만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가로저으시더라고요. 얘야 그건 좀 곤란하다. 그건 더 실력 있는 나라들을 강제로 떨어뜨려야 하니까 그건 정의에 좀 어긋나지 않느냐. 그런 국가적인 일 그런 거 말고 내가 세상에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을 한 가지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잠깐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소원을 말했답니다. 그렇다면 제가 꼭 알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뭐냐? 제가 참 여자들을 잘 이해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토라져서 말을 안 하고 있을 때 마음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툭하면 울고 소리를 지르는지 왜 이불을 쓰고 드러누워 있는지 당신은 신경 쓰지 마! 그럴 때는 그 말의 참뜻은 무엇인지 여자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전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한참 고민하시더니 탄식하시면서 하시는 말씀. 얘야 아까 너 월드컵 뭐 얘기했는데 월드컵 4강은 안 되겠니? 그래서 4강을 했다는 얘기가 있어. 나도 여자들은 모르겠다. 하나님께서 나도 내가 만들었지만 나도 여자는 잘 모르겠다 그러시더라고요.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뜻. 제가 지난번에 왜 편지 하나 읽어드렸죠? 세미나 때. 요전 월드컵 때. 바로 지난 월드컵 때. 대한민국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이 그 목사님인데 그분이 토고와 첫 시합을 할 때 1-0으로 지고 있을 때 전반전 끝나고 탁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무릎을 꿇고 주여 대한민국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천수의 프리킥이 들어가게 하시고 안정환을 움직이셔서 또 탁 넣어서 하나님께서 2-1로 승리케 하셨다. 그러니 앞으로 남은 불란서와 스위스전도 그렇게 하시도록 대한민국 교회가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고 거기에서 어떤 목사님한테로 온 편지가 신문에 탁 게재된 걸 제가 읽어서 여러분한테 읽어드렸죠. 이게 무슨 코미디인지 뭔지. 축구하는데 하나님의 뜻? 그 말은 토고는 별로 크리스찬이 없는 나라니까 대한민국이 크리스찬이 더 세게 기도해서 이겼다면 그러면 스위스한테 진 건 스위스 사람들의 기도빨이 쎘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자, 하나님의 뜻 어떻게 찾을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예요. 이게 농담 같지만 코미디 같지만 이게 심각해요. 이런 분들이 굉장히 심각해요. 우리가 당면한 문제 앞에서 뭐가 하나님의 뜻? 이거 굉장히 심각해요. 무수히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까?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까지 방법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알아야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물론 하나님이 교회에 말씀하십니다. 배 일어나고 하나님은 우리가 몰라요. 어떤 뜻이 있는지 대한민국의 세계에 뭐에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그건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으세요. 아시겠습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미국은 하나님 나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뭐 역사는 하시겠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즉 교회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교회. 지금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어요. 교회에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에 관심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내려오는데 이렇게 저렇게 그걸 들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하나님의 뜻을 같이 알아봐야 돼요. 같이 대부분이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말이죠. 우리 오전 시간에는 제가 지금부터 문제를 내줄 테니까 그룹으로 나눠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제가 답은 거기에 대한 대답은 이따 저녁 마지막 집회 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남은 시간 같이 그룹으로 나눠서 제 이 문제를 같이 깊이 연구하시고 시간이 안 되면 이따 오후에라도 침례 끝나고 와서 시간이 좀 있을지 모르니까 그때 뭐 밥을 먹으면서 그리고 이따 저녁 7시 집회 때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문제를 낼 테니까 받아서 쓰세요. 다.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받아서 다 쓰시고 그룹으로 한 서너 명, 뭐 다섯 명. 지금 여러분 방에 주무시는 그룹 있으시죠? 서너 명, 다섯 명쯤 되죠? 뭐 그렇게 나누든지 뭐 아무 데도 없으면 아무 데나 가서 붙으세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에서 하시든지 지금 방에 가서 하시든지 여러분 그룹이 가셔서 점심 식사하기 전까지 모임을 한번 가져보세요. 자, 질문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질문. 문제 1번 쓰세요. 자, 다음에 글을 읽고 제가 글을 읽어드릴 테니까 여기에 대한 반응을 생각해 보시오. 이게 질문입니다. 다음에 글을 읽고 이 글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을 한번 생각해 보라. 이 말이 옳은가 아니면 그른가 아니면 뭐는 옳고 뭐는 그른가, 요거를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요게 질문입니다. 예, 글은 제가 지금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질문을 아셨죠? 그렇죠? 예, 질문. 제가 지금부터 제가 읽어드리는 이 글을 읽고 이게 옳은가 그른가, 뭐는 옳은가 뭐는 그른가, 여러분의 반응을 예, 잘 한번 연구해 보라 이거죠. 자, 제목, 이 글의 제목.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을
뜻.
향한 제목입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는 모든 그리스도인 개개인을 위한 특별한 뜻을 갖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께서 개개인의 인생을 위해 자세한 청사진 또는 지도를 준비하셔서 당신이 무엇을 결정해야 할 때에 항상 개입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 개인의 인생을 향한 그분의 완전한 뜻을 당신이 알게 되도록 약속하셨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인 당신은 모든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당신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길에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는 것, 환경 속에 펼쳐지는 징조들을 해석하는 것, 마음 속에서 느끼는 충동 등이 있습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면 모든 결정에 앞서 꼭 하나님께 기도로 여쭈어보고 응답을 받아야 합니다. 요 글을 읽고 여러분의 반응을 써보시라 이걸.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문제 2번. 그게 1번이고 문제 2번.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 구약성경 사사기 6장 36절부터 40절. 그리고 사도행전,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5절부터 26절. 사도행전 1장 15절 26절. 자, 요걸 찾아서 읽은 다음에 이 두 케이스가 두 개가 나오는데 두 케이스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으로 적당한가? 이게 질문입니다. 이 두 케이스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으로 적당한가 아니면 아닌가, 이걸 같이 연구해 보세요. 사사기 6장 36절에서 40절, 사도행전 1장 15절에서 26절입니다. 15절에서 26절. 사도행전 15절에 1장 15절에서 26절. 이 두 케이스가 오늘날 하나님의 뜻을 찾는 방법으로 적당한가. 문제 3번. 제가 세 가지 예를 드릴 테니까 세 가지. 첫 번째 예는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들 있죠? 진짜 양들. 저기 밖에 저 목자가 양 치잖아요. 목자가 양을 치는 저기 그 양들,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세 번째, 아버지의 양육을 받는 자녀들. 이 세상에서 아버지의 양육을 받는 자녀들. 예? 목자의 인도를 받는 양들, 왕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 아버지의 양육을 받는 자녀들. 이 세 케이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 그걸 같이 연구해보라. 어떻게 인도를 받느냐 이게. 예? 어떻게 인도를 받는가? 공통점이 뭘까? 공통점을 찾아보란 말이에요. 예. 어떻게 인도를 받는가? 목자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가? 왕의 통치를 어떻게 받는가? 아버지의 양육을 자녀들이 어떻게 받는가? 이 세 케이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 자, 네 번째 문제 4번. 지금 총각, 결혼하는 총각 혹은 처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게 해줄 수 있는가? 여러분이 이미 결혼하신 분들, 뭐 결혼 안 하신 분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성경적으로 성경 말씀을 토대로 그들에게 어떻게 결혼관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가를 알려줄 수 있는가? 결혼을 앞둔 결혼하지 않은 총각 처녀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할 수 있는가? 결혼에 대해서 그걸 답해 보시라 했네요. 같이 연구해 보세요. 한 예로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예입니다. 그걸 연구해 보라.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문제. 창세 전에 하나님의 목적이, 창세 전에 하나님의 목적이 오늘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예? 하나님의 창세 전에 목적이 오늘 무엇을 결정하는 데 있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됐죠? 네. 문제 다섯 개를 그룹으로 나누어서 한번 열띤 토론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도 시간이 너무 많아서 심심하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을 딱 펴시고, 네. 여러분이 성경을 대충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이 나오는 구절들을 생각나는 대로 한번 다 찾아봤어요. 예? 일일이 하나님의 뜻,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몇십 개 됩니다. 예? 예. 사실은 뜻이라고 안 써있고 뭐 목적이라고 써있고 이런 것도 다 그 뜻인데, 예. 어쨌든 뭐 그건 관두고라도 우리말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 이라고 표현한 구절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만 해도 여러 개였어요. 예, 그죠? 예를 들어 주기도문 같은 거, 뜻이 하늘에서 이런 것 같이 땅, 그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뭐 예수님의 뜻, 이렇게 나와 있는 구절들을 전부 다 찾아보세요. 있는 대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과연 어떻게 찾는 것인가를 성경적으로 여러분이 연구를 해보세요. 그거는 번외로 시간이 남을 때 얘기. 그러니까 5번까지 다 한 다음에. 아시겠죠? 네. 자, 여의 땅.